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뜻, 계시와 섭리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29장의 말씀과 이사야 55장 두 개의 절을 찾아서 본문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장을 먼저 찾으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네, 찾으신 분들은 일어서서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다같이 시작. 엄밀한 일들은 우리 주 하나님께 속하여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대로 쓰셔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책갈피를 하시고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둘 다, 그죠?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네, 이사야 55장 8절, 9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중에는 은밀한 일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신 일들, 계시된 일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일들은 이미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것보다는 늘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냐 하면 이 은밀한 일들에 우리의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그 욥기 강해를 하시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셨죠. 그죠? 이건 교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저는 이제 이 교리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에 목사님께서 다루시기로 하고 저는 이 두 가지 일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믿음이 필요할 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믿음을 사용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철학관이라든지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내가 내년에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학교로 가야 되느냐, 어떤 직장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누구와 결혼해야 되느냐, 누구하고 농업해야 되느냐, 뭐 이런 각종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대부분의 경우는 선택의 문제죠, 그죠? 이런 문제들을 놓고 뭐라고 그러나 좀 미래를 보고 싶어 합니다. 이사야 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 무당이나 영매죠. 그죠?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 여기서 마술사들은 눈속이 많은 거 이게 아니고 소위 말하는 흑마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흑마술. 요즘에 그 엘리트, 뭐 일루미나티 뭐 이렇게 그죠? 흔히 말하는 엘리트들이 여기에 심취하고 있다고 보통 그렇게 많이 얘기들 하죠, 그죠? 그래서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읽어보면 무당이나 영매 또는 흑마술사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싶은 이 미래를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 가서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다음 구절 보면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들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 죽은 귀신들 불러내 가지고 물어보지 말고 그죠? 뭐에게 구하라고 얘기하시냐면 율법과 정언에게 구할지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이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무엇에게 물어보라는 말인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준 것, 그죠? 너희 손에 이미 쥐어준 것. 그게 뭐냐면, 율법과 정언. 오늘날 우리로 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성경 읽어보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거 외에는 찾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예. 근데 옛날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사람들이, 연말 연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설적에 보고 종을 그리는 마술사들, 아니면 무당이나 영매를 찾아다니는 이런 것들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사실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근본주의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잘 속는 이유는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가. 용어를 어떻게 살짝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느냐. 점괘. 무당에게서 받고 싶어 하는 그 점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용어로 살짝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영매나 무당은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 뭐 은사를 가졌다고 하는 아주 신통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장소, 그래서 산을 찾아다니기로 하고, 어디, 거기 가면 뭐 잘, 뭐, 알게 된다는 그, 뭐, 기도원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용어가 바뀔 뿐이지, 행태는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하는 것, 찾는 것, 알고 싶은 것은 똑같다는 것이죠. 주로 이제 이런 것들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니까, 누가 결혼해야 됩니까? 이게 참 많죠, 이게, 그죠? 내가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어떤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를 우리가 이제 구한다고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두 가지 패턴으로 일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알려주신다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가 뭐냐면 은밀하게 행하시는 것들이 있고 미리 드러내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미리 드러내어서 주신 것들이 있죠, 그죠? 우리에게. 그게 뭐죠? 혹시 결혼에 대해서 떠오르는 말씀 있습니까? 그 뭐에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말씀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무슨 사귐을 갖겠느냐? 빛과 어둠과 무슨 친교를 갖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결혼과 비추어 볼 때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면은 그죠? 계속 사사건건 부딪힌다는 거죠. 불행한 삶이 뻔하다는 겁니다. 이런 지침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거 외에도 고린도전서 7장에는 결혼에 대한 지침들이 또 주어져 있죠. 그죠? 결혼에 대한 대해서 이미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주어진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들만 우리가 메이고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그죠?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와 결혼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죠? 그럼 고민 끝. 그때부터 이제 그냥 아주 그냥 뭐 A는 쳐다도 안 보고 다 그럴 텐데 B를 생각하니까 A가 걸리고 A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니까 B가 걸리고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직장도 마찬가지. 또 무슨 어떤 학교를 가야 됩니까? 누구와 동업해야 됩니까? 이런 구체적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 것들이 있고 알려주시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그 보통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일들을 섭리라고 말하죠. 섭리.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드러내놓고 일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이 완성됐을 때,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에만 알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기까지 영감이라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 이걸 보고 이제 계시라 그러죠. 그죠? 계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이 계시를 주실 때는 영감을 사용하셨는데, 이 계시를 보존하실 때는 뭘 사용하셨다고 우리가 듣고 배우고 있습니까? 섭리를 사용하셨다고. 그죠? 킹 제임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뭐,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많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것들. 그죠? 그 결과물이 우리의 손에 주어진 이 계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실 때는 섭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분께서 창조하신 주인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창조물을 최종적으로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끌 섭자, 다스릴 일자. 창조하신 후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통치하시고 이끄셔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보존하시고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인 것입니다. 이 섭리는 은밀한 가운데 행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주께서 자신의 왕좌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죠. 시편 104편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주께서 그것들에게 주시면, 여기서 그것들은 요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인데 하늘과 땅과 바다에 가득한 생물들, 그걸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주시면 그것들이 모이고 주께서 주의 손을 여시면 그것들이 좋은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면 그것들이 소동하고 주께서 그것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것들이 죽어 그 자기들의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며 움직이며 존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를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창조물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떠받치고 계시다. 만물을 유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최종적으로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협력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우리의 자유의지와 협력하신다는 것이죠. 이 섭리에 대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편, 아니 신명기 29장 29절,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이 일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에게 묻고 다니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행하시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한계를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외에는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섭리는 사람이 미리 알 수 없는 것이다. 미리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토록 알고 싶어 하고 돈을 쓰고 그죠? 안달복달 하면서 애걸 하면서 심지어는 죽은 귀신을 불러내면서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는데 왜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이 섭리에 관한 것들을 왜 속시원하게 푹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듯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사람들이 원초적으로 중립적인 상태에서 마음껏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섭리라는 방법으로 그분의 주권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분의 주권은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라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담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결혼과 관련해서 그죠?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이렇게 A입니까? B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걸 묻고 막 기도를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기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와 결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그게? 예님 하나님의 뜻이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그죠? 문제는 알려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리.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냐?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A와 B 중에서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이렇게 묻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드러내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또 다시 물을 수 있겠죠.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이렇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나의 뜻은 이미 내가 여기 안에 다 밝혀놨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 읽어보고 여기 안 나오는 것들은 내가 너에게 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유롭게 선택해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선택해라. 너의 이성과 너의 양심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다른 모든 많은 것들을 통해서 준 그 지혜, 양심과 이성과 지혜를 사용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여러 가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네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한번 정직하게 살펴보고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어떤지, 그죠? 그리고 저 매력이 있는지, 나에게 매력이 없으면 결혼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매력이 있는지, 외모는 내가 원하는 외모는 어떤지, 성품과 성격은 어떤지, 그리고 취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은 어떤지, 결혼해서 나를 힘들게 할지, 그죠? 아니면 결혼해서 우리가 좋은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애들을 키우는데 적합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지혜롭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영리하게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선택을 회피를 해요. 자꾸. 그리고는 하나님께 하나님 찍어주세요. A입니까? B입니까? 이걸 자꾸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점괘를 구하는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된 점괘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라. 자유롭게 선택하라. 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들을 네가 알려고 그러고 자꾸 너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다.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자유의지만 사용해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줬다? 계시를 줬다는 것입니다. 계시. 그래서 이 계시는 우리가 계시를 잘 안다는 것은 아 내가 어디 어떤 것들에 매여야 되고 그 외에는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계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미 드러난 이 계시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계시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이 계시를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죠?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왜 계시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다른데, 그죠? 다른데. 또 같다면 우리가 읽을 필요 없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 행동하면, 그대로 선택하면, 하나님도 그걸 원하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 타락해가지고, 죄로 인해서 타락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너희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 다르다고 말해. 아, 저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너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길보다 더 높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를 배우는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만은 더 손해보고 더 고생하고 망하면 우리가 이거 따를 필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시대로 하니까 마치 내 생각이 그럴싸했지만은, 그죠? 내 친구가 얘기해 준 얘기가 그럴싸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해보니까 이 계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더라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계시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를 지키는데 이 계시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 계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이제 요거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근데 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이 어둡고 혼동스럽다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도 어떨 때는 희미해지고 헷갈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가 명확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이거는 뭐 종교 이런 걸 떠나서 자연인으로서 모든 한 개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미신에 매이는 것입니다. 미신에.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매이는 것입니다. 단초 하나만 떨어져도 불길해가지고 어디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저희 시골에는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간식도 없고. 근데 우리 그 집에 종류가 다른 세 그루의 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 뒤쪽에 배나무가 세 그루 있었는데, 그래서 가을이 되고서 배를 따서 그 항아리 안에 집어넣어놓고 겨우 내 그것들을 꺼내서 먹으면 이게 숙성되면 점점 더 달아져요. 이게 정말 아주 큰 행복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 형이 아프고 또 좀 괜찮아지니까 좀 이따가 또 우리 제위 바로 위에 누나가 아프고, 그러니까 무당이 와가지고 굿을 했는데 점괘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저 배나무에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래도 하루아침에 학교 갔다 오니까 있잖아요. 배나무를 싹 다 빼버렸어요. 그때 그 서운함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다음부터는 저 남의 집에 가가지고 배 좀 얻어먹으려고. 우리 누나가 맹장염 걸린 거 하고 배나무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계시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멍청하게. 아주 미신들 보면 아주 웃깁니다. 보면 웃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비참한 것도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록된 두루마리에 기록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버리고 이 계시를 버리고 미신에 빠지니까, 우상에 빠지니까 몰렉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자기가 낳은 애들을 펄펄 끓는 그 몰렉이라는 그 신상, 돌신상의 손 위에, 손바닥 위에 벌벌 뻘겋게 달궈진 돌 위에 자기 애들을 거기 공양으로 갖다 바칩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 속에 뚜렷함이 없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내가 매여야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해야 되는데, 계시가 없을 때는 자유가 사라지고 온갖 속박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는 그것이 바로 이 계시가 우리에게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이사하잖아요. 그죠? 이사 한번 하려고 그러면 날짜를 받아야 돼. 그 왜 받는지 보니까 어떤 특정한 날 이사를 하면 애군이 낀다는 거예요. 애군이. 그래가지고 이사 하나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날 이사 하나도 마음대로 못 가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계시가 없을 때 이런 것들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제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형제입니다. 그 어릴 때 어떤 습관이 있었느냐면, 몇 발자국 앞에 나무 뿌리가 있어요. 제게 내 왼발에 걸리면 오늘 난 재수가 없다. 오른발에 걸리면 아 오늘 이렇게 그렇게 가다가 이게 저게 오른발에 걸려야 되는데 왼발에 걸릴 것 같잖아요. 이런 것들에 매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 미신과 이 우상에 대한 것들 계시가 없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속박에 매이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저 대만 같은데 특히 섬나라 바닷가 지방에 가보세요. 말도 안, 정말 아까 저는 배나무 때문에 여러분 한바탕 웃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약과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그 미신들, 속박들, 제약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운신의 폭이 너무나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너의 자유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해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택해라라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반납하고 온갖 속박에 얽매이는 것입니다. 계시는 우리를 이 속박으로부터 풀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가 들어가면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이죠. 그죠?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빛을 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단순한 자들, 구약에서 단순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어리석은 자들에게 명철을 준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성경이 들어간 저 유럽이 오늘날 저 유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 국가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저 서구의 문명, 다시 말해서 이 빛이 들어간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개화한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지금처럼 그나마 이 정도, 그나마가 아니구나, 그죠? 지금 이 정도 살고 있는 것은 이 빛이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빛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많은 미신에서 벗어났습니까? 제가 방금 배나무하고 우리 누나 얘기하니까 우리 누나 맹장하고 얘기하니까 웃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는 전부 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다 웃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빛이 들어온 것입니다.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섭리와 이 계시 이 부분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뚜렷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것들을 잘 알 때 아까 얘기했듯이 수많은 미신과 속박과 제약과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에서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것 외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자꾸 반납하려고 하느냐. 선택하는 데는 수고가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져봐야 되는 거거든. 그죠? 수고가 따르기 때문이고 또 선택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큰 복,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유의지를 준 만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결혼해야 할 것이냐, 어느 학교로 갈 것이냐,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께 묻지 말고 따져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지침으로 삼아서. 이미 주어진 계시를 지침으로 삼아서.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죠? 우리 목양자님이나, 그죠? 다른 교사, 형제님이나 물어야 하는 것들이죠. 그죠? 이것들은 물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 외에 이 계시와 관계되는 것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따져봐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성 있게.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A와 결혼할 것인지 B와 결혼할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다시 하나님께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구할 때에 계시와 섭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무당 찾아다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당에 가서 묻는 것뿐이지 똑같은 행태의 무지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이 선택의 능력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성과 양심과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상과 양심의 지혜를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자유롭게 그리고 책임성 있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또 계산해보고 챙겨보고 이 선택은 그리고 신중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책임을 내가 지고 내 책임으로 그리고 내 수고로 그죠? 피하지 말고 이 선택을 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자, 이제 이 섭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섭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숨겨진 것들입니다. 일이 드러나고 나서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들이죠. 아까 결혼의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여자와 결혼할까, B라는 여자와 결혼할까.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겠다.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죠? 뭐 1번 신앙, 2번 외모, 3번 뭐 재산, 재산은 빼먹고 아니면 성격, 4번 뭐 취향,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가 한번 따져보고 꼼꼼하게 챙겨보니까 A가 더 낫겠다. 그래서 B는 내가 참 안타깝지만, 그죠? A를 선택했어요. 내가 A와 결혼을 했습니다. A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A와 결혼의 꼴이 나는 그 순간 무엇이 드러난 겁니까? 예?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A와 결혼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선택이라는 방법으로 그분의 뜻이 드러난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예. 이게 조화가 되고 이 두 가지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운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가 모순되지 않고 협력하면서 그분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선택은 내가 했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하나님이 야, 김은정이라는 그 자매가 있어. 그 자매하고 결혼해. 제가 기도 응답받고 그렇게 결혼했을까요? 제가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자매를 주십시오. 이런 그 아내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했죠. 물론 그런 기도를 했는데 선택은 제가 한 겁니다. 제가 했지만 선택이 딱 끝나고 일이 드러났을 때 내 아내로 드러났을 때는 이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아내. 그때도 이제 내가 선택한 아내 이렇게 계속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아내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 내가 직장을 선택했지만 내가 직장에 들어간 딱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직장.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점심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그 코다리찜을 먹을까? 아구찜. 왜 코다리 찜하니까 웃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아무튼 간에, 뭘 먹을까? 제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은 선택을 싫어합니다. 뭐 먹을래? 그러면, 이 형님, 오늘 점심 뭐 드실래요? 그러면, 메뉴, 아무거나 그런다니까, 아무거나. 선택을 하길 싫어해요, 사람들이. 제일 싫은 사람이 아무거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짬뽕 먹자 이래야 되는데. 그죠? 아구찜 먹자 이래야 되는데. 아무거나 그러네. 선택을 싫어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선택을. 그래서 이제 짬뽕을 먹기로 했어요. 짬뽕을 딱 선택하고 짬뽕이 내 앞에 딱 온 순간에 이 짬뽕은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여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갖고 있고 있지 않으면은 자꾸 점집 찾아가가지고 하는 것과 같은 것들을 교회에서는 용어를 바꿔가지고 한다는 것이죠. 용어를 바꿔가지고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지식적인 것들이고 이것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계시를 알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유함을. 어떤 방법으로 자유함을 얻느냐. 아까 봤듯이 우리를 속박하는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이 계시를 알되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를 어떤 사람이 계시를 갖고 있다는 것은 진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에게는 자유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할까요? 개역 성경이 아니라 이 잘 보존된 그죠? 이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이거 갖고 있어봐야 뭐해요? 내 게 아닌 걸. 그 문제는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을 잘 안다는 것을 말할까요?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다는 것을 말할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죠. 눈치가 아닌 것 같죠, 그죠? 네. 그렇다면 여기 그냥 알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아는 것. 다시 말해서 교리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을 말할까요? 조철이 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숨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잘 종합해가지고 그 결론을 잘 알고 있는 것, 교리를 잘 아는 것을 말할까요? 그것도 눈치상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것들을 가지고는 계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계시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 전능자의 계시를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기꺼이 복종하려고 하는, 기꺼이 복종하려고 하는 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것들을 해라,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은 내가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 기준일 때만 그 사람은 계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지식 잔뜩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거 보존됐으면 뭐해요? 내 게 아닌 걸. 교리에 대한 거 잔뜩 알고 있으면 뭐해? 그대로 안 하는 걸. 그죠? 맨날 싸우기만 하지, 그냥 막 다투고, 그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으로서 맨날 싸우다. 이건 아니. 이거는 계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시는 한 개를 갖고 있든 두 개를 갖고 있든 세 개를 갖고 있든 간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는 법을 갖고 있는 것. 아까 결혼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것을 결혼의 지침으로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혼에 대한 계시를 명확하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섭리는 섭리에 대해서는 시편에 보면 시편 특히 이제 106편 그 후반 106편부터 시작해서 그 뒤쪽을 보면 역대상에서도 마찬가지고 무수히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이유는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뭐로 얘기하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영원한 긍휼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라라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주 지루하죠. 여러분들 이거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찾아보면 아니 지금 찾는 게 아니고 키워드를 내 가지고 프로그램을 내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이 긍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이 나옵니다. 그렇게 그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섭리를 알고 싶은, 왜 점괘를 그렇게 알고 싶고 섭리를 알고 싶으냐. 우리 인생에는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 두려워서 염려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불확실합니까? 근데 그 불확실한 것들이 전혀 예상치 않게 갑자기 닥쳐오는 거예요. 최근 들어 저희 가정에도 한 두 가지 정도, 그죠? 하나는 재물에 대한 것, 하나는 우리 애들에 대한 것. 뭐 이런 것들이 갑자기 닥쳐옵니다. 그래가지고 당황을 하는 거죠. 왜 당황을 하느냐.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뭘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갑자기 닥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와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좋은 것들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서 우리에게 문득문득 팍팍 주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어야 하는데 우리가 계시를 믿듯이 그죠? 계시를 믿는다는 것은 복종하는 것이죠. 섭리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그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도 두연불에 사로잡혀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두렵고 염려되고 불안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기쁘게 평안한 그분께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 평안을 소유하지 못하느냐 많은 경우에 이 계시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고 더 많은 경우에 이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닥쳐올 때 부부간에 앉아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주셨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어떤 그분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주시는지 한번 기다려보자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보자 이게 믿는 부부가 하는 대화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섭리를 믿지 못하면 당장 뭐가 나오느냐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저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좋은 것들로 좋은 계획으로 섭리를 많이 이루시는데 그 섭리의 순간순간마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이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11절 보면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이게 뭐냐면 섭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 두연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왜 매이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계시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갖고 있어도 복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그죠? 계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계시들을 거역하며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은 모든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부터 나온다. 불평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해필이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원망부터 불평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섭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멸시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정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것이다. 너희들이 기대하던 결말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평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그거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획 우습게 알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계시를 믿는다는 것과 섭리를 믿는다는 것 이 두 가지 다를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다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뚜렷하게 드러난 이 말씀 이것이 내 생각보다 더 낫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복종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이익이다 이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엄밀하게 행하시는 그분의 일들 모든 일인 것입니다. 불확실한 모든 일들 불확실성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어떻다? 선하시다. 선하다는 말은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예전에 잘 되기를 바란다. 잘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 바로 선하다는 것입니다. 선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그 계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격, 섭리의 성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이 섭리를 잘 구분하고 잘 나누어서 잘 믿을 때, 잘 믿는 사람들, 그죠?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구절들을 제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7편 1절입니다. 107편 1절. 예, 107편 1절.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8편, 한 장 넘겨가지고, 108편 1절.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 영광으로 찬양을 드리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가 확정됐느냐? 이 계시와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낫다는 것, 섭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 여기에 대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계시와 섭리 때문에, 계시와 섭리가 이렇게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섭리가 선하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너에게 일어나든 염려하지 말아라. 원망하고 불평부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계획이 선하다는 것을 믿으라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계획은 선하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결말을 기대하고 기다려보라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